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며칠 동안 묵상했던 시편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 즐거이 부르라, 소리쳐 부르라, 혹은 뭐 노래하라, 찬송하라 이런 명령이 아주 많았어요. 어제 묵상했던 시편 98편에도 4절부터 8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소리내어.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어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수금으로 또 나팔과 호각,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큰 물, 산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을 노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요, 찬송은 우리 영혼의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은혜의 방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어떤 수단, 방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많아요. 그래서 뭔가 가로막히고 묶이고 답답하고 뭐 이런 일들 많거든요. 세상에는 마음 상할 일도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묵상할 때 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서로 자기들끼리 힘겨루기 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서 펑펑 터질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생각지도 못하게 몸에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생각지 못한 어려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생길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뭐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 타락한 세상에는요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 많아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세상이고 비정상적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 잘 믿는다 그래도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딱 돌아봐도 혹시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 손으로 이렇게 딱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해도 사실 삶을 다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을 때 많거든요. 우리가 알면서도 또 몰랐어도 또 모르는 척 하면서도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아예 하나님 어디냐 말하는 사람 많고 진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싸매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고통과 괴로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말인 거예요. 지난번 며칠 전에 묵상했던 시편 95편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완악한 거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완악한 거냐. 이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남의 출하기 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시는데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광야 여정이 고단하다 이거죠. 자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대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사 무리바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시편 95편에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식으로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타락한 세상에 고통과 괴로운 일이 많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거에 맞서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싸매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여기서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시편 95편 6절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은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돌보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고 혹은 다치면 치료해주고 뭐 먹을 거 공급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도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우울한 일도 있어요. 어쩌면 밤에 잠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잠자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와서 철야를 하시면 돼요. 예배당에 막 아니면 밤새 좀 찬송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좌절을 경험하고 이럴 때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찬송을 부르는데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전부 한번 불러보세요. 찬송가를 펴놓고. 그러다 보면 모르는 거 나오면 그때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거죠. 유튜브 몇 장 치면 딱 나와요. 다 불러줘요. 따라서 불러보고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일 1월 1일 빨간 날 뭐 하시려고 그래요? 서울의 봄 영화 보러 가세요. 아, 영화 못 보시면 영화도 보시고. 아, 빨간 날은 비싸답니다. 다른 날 가세요. 내일 빨간 날인데 뭐 할 일 없으면 그냥 괜히 그냥 영양가도 없는 텔레비전 켜놓고 리모컨 돌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불러보는 거죠. 상당히 많아서 하루에 다 못해요. 그런데 제 말은 아주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열심히 부르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좀 묵상이 될 만한 찬송이 있으면요, 한 10번, 20번 반복해서 부르는 게 좋아요. 찬송을 다양한 걸 많이 부르는 것보다 한두 곡을 10번, 20번, 1시간, 2시간 반복해서 부르면 이게 그 가사가 묵상이 되고요. 어떤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찬송을 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부르는 거 그거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묵상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전도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시큰 두둑에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이거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풍속, 이 십자가의 도,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다는 거죠. 최소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 길을 다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그쪽으로 마게도니아로. 제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진짜 힘든 거는요, 두들겨 맞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힘든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사단이 난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분별하고 정말 제대로 순종해서 왔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큰 그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어디 가서 그냥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전에 막 일동의 집단 린치를 당한 것 같아요. 시급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진, 이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메인 것들을 다 풀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목사는 믿음 생기라고 설교하는데 지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니 일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 찬송이 모든 묶인 것을 끊어내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거요, 그거 좋은 일입니다. 결심하고 한번 힘껏 찬송을 불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노래 가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찬송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세상에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많거든요. 불신자들 중에도 있지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그러지만 예수님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보다 더 재밌고 말씀 묵상보다 더 즐거운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다 이렇게 고백 안 하고 신앙을 그냥 자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수단 정도로, 뭐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뭐 피난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벼이. 하나님을 가벼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99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 떨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두려워 떨었던 적이.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무슨 시험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정신만을 먹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자리에 떨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시편 99편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벌벌 떨 수밖에 없다고, 사람은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만큼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것은 그룹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의 뚜껑에 그룹 케루핌 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이를테면 우리 전주 제자교회는 학산 언저리에 있잖아요. 예, 학산 언저리. 근데 성전은요, 예루살렘의 시온 산 언덕,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성전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늘 시온,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엄청난.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이 흔들린다. 이거요,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신앙 고백,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엄청 작은 곳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을 텐데 지금도 예루살렘 인구는 한 75만 정도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 그렇게 큰 도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예전에 성전이 있었다고 알려진 자리에는 모스크가 서 있는데요. 그 모스크 서 있는 자리는 바로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 당시 헤롯이 엄청나게 터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또 엄청나게 터를 확장해가지고요. 지금 거기는 엄청 넓어진 곳이고,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그거는 그야말로 작은 언덕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언덕에 서 있는 성전, 그거 정말 온 세상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광야 시내산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은요 길이는 한 50m 되고 폭은 한 25m쯤 돼요. 성막의 터를 전부 다 하면 한 350평, 370평쯤 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신전,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의 대표적인 신전은 카르낙 신전인데 카르낙 신전 같은 게 이렇게 생겼어요. 좀 엄청나 보이나요? 엄청나 보여요? 눈 뜨고 보세요. 눈 뜨고. 지금은 폐허인데 이렇게 엄청나요. 폐허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더 엄청났을까요? 카르낙 선전 한 건물이 폭이 800m고 길이가 1.5km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막은 전체 길이가 50m, 폭이 25m. 성막은 전체 터가 한 350평, 370평쯤 돼요. 카르낙 신전은 36만 평. 어떤 신이 있어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조그마한 언덕 위에 서 있는 그 뭐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높이는 높은데 뭐 별로 규모가 크지 않아요. 36만 평짜리 신전에 어떻게 견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편 97편 7절을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거다. 하나님은 그거 조각한 신상에 불과하고 그거 허무한 것이다. 그거 아무리 받들어 섬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소롭게 들렸을까요? 얼마나 가짜게 들렸을까요? 이 말이. 그런데 진짜로 카르낙 신전 다 폐허, 너무 거대한 신전이어서 무너졌는데도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고대 사회의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너무 많이 무너지고 폐허가 돼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이를테면 그 폐허를 기초로 상상한 바벨론 신 마르둑을 섬기는 신전은 이렇게 거대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신을 섬기는 거 아무런 소용 없는 거다.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폐허가 돼가지고요. 흔적도 없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조각해서 만든 허무한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무리 거대하고 세상의 영향력이 아무리 거센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뭔가 이렇게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게도 금방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우울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투덜대고 있지만, 사실상 이 타락한 세상이 타락한 세상에서 다 내 마음대로 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옆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옆사람에게 집사님 마음, 성도님 마음대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거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 소원, 우리 욕심이라는 것이 다 바른 것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 거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인생에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답답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여하튼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이 시편 기자들이, 이 시편 기자들이 뜬구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시편을 묵상해 보세요. 이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치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뭐 상처도 받고 괴로워도 하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 보면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99편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요. 기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면 세상은 어그러져 있거든요. 세상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드러나요. 9절, 어제 묵상했던 시편 98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8편 9절에서, 방송실이 못 따라와요. 방송실. 예. 시편 98편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 경고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페르시아가 심판을 받고, 우리 몇 달 전에 예레미야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선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예고한 대로 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시편 99편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99편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세요. 특별히 모세와 아론, 사무엘을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 정말 이 사람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이나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본받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겠어요. 모세와 아론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건져내실 때 그 출애굽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고생을. 모세와 아론만 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가끔씩 선생 노릇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았던가요? 예전에 괜찮았나요? 예전. 하긴 요즘 말은 잘 들었어요. 선생님 말. 여튼, 어떻든지 이게 문화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할 때 정말 그 답답함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언약을 따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요. 하나님 고생 많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묵상했던 시편 95편 10절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쟤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도 도대체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미혹된 마음이 콩밭이가 있어요.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근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그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사사시대 말기에 얼마나 혼란했는지 우리 좀 그건 오래됐네요. 사사기 묵상한지는. 그러니까 사사기 묵상하면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그 실로의 성막이 정말 그 이상 더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와 아론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살고 사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근심하시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시편 95편 10절 11절에 시편 95편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10명 정당군 보냈다가 12명 보냈다가 돌아와가지고 갈렙 여호수아가 하는 믿음의 말은 듣지 않고 믿음 없는 10명 정당군의 말을 듣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 있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말을 들어야 돼요.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믿음도 없는 근데 대체로 믿음 없는 사람이 다수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주류일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10명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거죠. 우리가 꼼짝없이 다 죽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광야에 다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이요. 마음이 모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모진 분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또 그 기도를 들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망이 계속 이어져요.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 진멸하시고 모세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기도하죠.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8절도 보시면 시편 99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형벌하셔도요 하나님 마음이 모진 분이 아니어가지고요 결국 용서하시고 다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 실로 성막에서 소망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죠. 그 사무엘이 자라나던 시대에 실로 성막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했는지는 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타락하니까 이방민족의 압제를 받고 특별히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어요. 사무엘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싶으면 바알과 아세라로 버려야 돼. 이방신을 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7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블레셋 압제에서부터 백성을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모세와 아론,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8절에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7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와 그 윤례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배, 말씀의 지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메인받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잘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힘이 많이 듭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별로 힘든 일이 아닌데 죄 짓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은데 말씀에 순종하고 뭔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도요 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를테면 그 실로 성막 홈리와 비누하스만 고약한 사람이었겠어요. 홈리와 비나스 그 제사장의 손발 노릇을 하는 더 고약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가운데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저절로 왕따가 되었을 겁니다. 저절로 왕따. 세상 풍조 모르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취급받지 않았겠습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인간인 거죠. 뭔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애굽 바로왕의 궁궐에서 살았는데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찬란한 뭐 이런 권리, 특권 이렇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애굽의 모든 보화 이거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모세는 예수님 몰랐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사명 따라가는데 성경은 모세의 그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버리고 포기하고 난 뒤에 내가 괜히 설교를 하여튼 잘 안 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묵상을 열심히 하면 또 나중에 후회도 돼요. 괜히 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했는데 너무 많이 했네. 이렇게 돌아서서 막.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웃은 분은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힘이 지나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제 뒷감당을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굳이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헌신이 사실 다 그래요. 뭔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게 후폭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요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지난번에 빌립보서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거룩한 사명을 따라가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런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렇게 고단한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찬송을 부르며 즐거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좋은 신앙,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세상의 고통이 눈에 보여요. 애굽의 압제 아래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되면 세상의 고통을 보는 눈이 열려요. 가끔씩 종교적 열정에 매여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병이 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한쪽 눈을 열어가지고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아픔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비명을 지르고 하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싸매고 치료하고 이 고통에 묶인 사람을 해방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든 아론이든 사무엘이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점점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점점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구름 위로 끌어올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현실의 고통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 기준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인데 이 정의와 공의와 어긋나는 이런 현실,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의 죄악에 고통에 맞서는 삶을 살게 되고 타락한 세상의 죄악과 고통에 맞서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잡을 거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그것이 사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초대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 거룩한 초대에 응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죠. 오늘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9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심이로다. 이 시편 기자가요, 자기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을 예배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시온산 언덕에 초라하게 서 있는 조그만한 신전, 야 그건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 뭐 다 짓밟혔거든. 이방민족에게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무너지고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예루살렘 무너진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거,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닌 거,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의 신은 조각한 신상에 불과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니까 신전이 무너지면 섬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라는 거죠. 시온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무너진 것 자체가 심판이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 예배하는 무리를 불러일으키셔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신앙이 지금까지 전해져가지고 우리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편 기자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너희들도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도 다 나와서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로 초대하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찬송 부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한 이거 좋은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할 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를 초대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자리를 불러내고, 찬송을 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찬송을 부르고 노래방 가자 그러세요. 그러면 따라와요. 노래방 가서 찬송을 부르세요. 노래방 가서 다른 거 부르지 말고. 노래방 100점인데 찬송은 0점인 분도 있어요. 회개할지어다. 찬송을 부른 찬송을. 예배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성경 읽을 줄 모르고 영적 절연하면서 우리 모 집사님이 성경 통독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직장 동료가 너무하냐 그러더래요. 성경 읽어야 된다. 통독, 영적 절연 지금 다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상당히 도전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교회 어느 교회 모교회 권사인데 한 번도 성경 읽어본 적이 없대요. 마음 힘든 일이에요. 도전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옆에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나도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직장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혼자 열심히 성경 읽는데 주변 사람들이 같이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여튼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 찬송할 줄 모르는 사람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그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성산에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그래서 누군가를 예배하는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이거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귀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시대에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